함께 보이스카우트 여행을 떠난 인디. 불법 도굴꾼이 소중한 유물 코로나도 십자가를 훔치는 모습을 보곤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건은 박물관에 가야 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9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데요. 가공의 인물인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의 모험을 다룬 영화죠. 주인공으로 해리슨 포드, 아버지 역할로 숀 코너리, 여성 나치 단원 역할로 앨리슨 두디가 출연하는데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4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성배를 찾기 위해 벌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인디아나 존스는 13살 보이스카우트 시절인 1912년 도굴꾼이 보물인 코로나도 십자가를 훔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말죠. 세월이 흘러 아버지처럼 고고학자가 된 인디는 1937년 어린 시절 놓쳤던 보물인 십자가를 포르투갈에서 되찾게 되는데요.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교로 돌아온 그는 오래전에 도착한 아버지의 일기장이 된 소포를 발견합니다. 때마침 찾아온 갑부 탐험가 월터 도노버는 앙카라 북쪽에서 발견한 반쪽짜리 석판을 보여주며 헨리 박사의 일기장을 참고해 나머지 반쪽 석판을 찾자고 제안하는데요. 석판의 반쪽을 찾게 되면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 흘린 피를 평소에 예수를 존경하던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 아리마테아 요셉이 받았다는 거룩한 성배를 찾을 수 있다고 하죠. 인디는 아버지 헨리가 성배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찾던 중 나치에게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아버지를 구해냅니다. 이들은 성배를 찾기 위해 서아시아의 오지, 요르단의 페트라로 떠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존 윌리엄스의 Indy's Very First Adventure, 인디의 가장 첫 번째 모험이었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미국 할리우드 영화 시리즈인데요. 스타워즈로 유명한 조지 루카스 감독이 스토리를 구상했습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모험으로 관객들에게 현실에서 청량감과 새로운 가능성을 심어준 영화가 바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라고 하죠.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모험 영화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심미적인 접근, 인간성 회복의 철학을 통해 고리타분하게 여겨졌던 역사학, 고고학, 언어학, 지리학 등 인문학에 대한 소중함을 흥미진진하게 탐구할 수 있게 해준 영화라고 읽었습니다. 사실 조지 루카스가 처음 생각했던 이름은 인디아나 존스가 아니라 인디아나 스미스였다고 하죠. 루카스가 기르던 개 인디아나의 이름과 스티브 맥퀸이 연기했던 네바다 스미스의 이름을 합친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필버그 감독의 제안에 따라 인디아나 존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의 주연은 원래는 인기 TV 시리즈인 탐정 매그넘으로 박력 있는 남성의 상징으로 각광받았던 톰 셀렉으로 낙점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탐정 매그넘의 출연 계약과 겹치는 관계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 관계인 CBS의 사장 밥 데일리와 조지 루카스가 논의한 끝에 스타워즈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해리슨 포드를 인디아나 존스의 역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루카스는 자신의 작품 스타워즈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를 다시 출연시키기 싫어서 포드의 출연을 반대했지만 마땅히 연기할 배우가 없어서 결국에는 다시 포드에게 배역이 돌아왔다고 하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가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는 평가입니다. 허구성이 명백한 판타지를 현실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속도감 넘치는 이야기로 포장해 유치함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제작된 모험 영화 킹 솔로몬, 로맨싱 스톤, 구니스, 미라, 툼레이더, 내셔널 트레저 이 영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X marks the spot. 이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는 스타워즈와 함께 배우 해리슨 포드의 대표작으로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냈는데요.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중절모 또 채찍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죠.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 역을 맡은 영국 배우 숀 코너리는 최장수 영화 시리즈로 꼽히는 첫 보물이죠. 007의 원조 제임스 본드 역을 맡아서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공장 근로자와 트럭 운전사로 일한 아버지, 또 환경 미화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코너리도 9살 때부터 아침마다 등교할 때까지 4시간 동안 마차로 우유를 배달했다고 합니다. 188cm의 장신으로 축구에도 빼어난 재능을 보여서 스코틀랜드 유소년 축구팀에서 선수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에게 입단 제의를 받았지만 연기를 위해 거절했다고 하죠. 1953년 뮤지컬 남태평양의 영국 순회 공연 당시 합창단으로 데뷔해 연극과 TV 드라마 단역 배우 활동을 하며 부족한 생활비는 아기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로 충당했고요. 밤마다 연극도 보러 다녔지만 그의 삶을 변화시킨 건 독서였다고 합니다. 1986년 움베르토 에코의 원작 소설로 유명한 영화 장미의 이름에서 수도원의 연쇄살인을 추적하는 윌리엄 수도사 역으로 영국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처음 받았고요. 언터처블에서는 악당 알 카푸네를 추적하는 베테랑 형사 역으로 미국 아카데미 골든글로브에서 모두 남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 해리슨 포드는 2020년 세상을 떠난 숀 코너리를 추모하며 우리는 즐거웠다. 그가 천국에 있다면 나는 그들이 골프장을 가지고 있길 바란다. 친애하는 친구여 편히 쉬소서 라고 애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Scherzo for Motorcycle and Orchestra. 오토바이를 타고 나치에게서 도망가는 장면에서 흐르던 음악이죠. 오토바이와 관현악단 기악곡 스케르초,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미국 서부 유타주에 있는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유명하죠. 붉은 빛의 기암이 형성한 경이로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2,000개 이상의 천연 아치형 기암들은 젓갈색 바위가 오랜 시간의 비바람을 맞으며 형성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활한 땅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국립공원이 있을까요? 미국에는 60개가 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전부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영화 제작자인 스콧 폴레더는 한 곳 이상의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않고는 미국 서부를 여행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국립공원에는 먼저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웅장하기로 유명한데요. 신비로운 계곡이 있는 세계적인 공원이죠. 2016년 한 해에 이 공원을 찾아온 방문자 수는 무려 6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고대 푸에블로 인디언의 전통을 이어 오늘날까지 거주하는 토착 부족들도 있다고 하죠. 다음으로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4,200m, 또 3,600m가 넘는 높은 산봉우리가 9개에 달하는 등 위세가 돋보이는 공원인데요. 영화 셰인의 촬영지이기도 했던 곳으로 높은 산과 맑은 호수, 넓은 목장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과 비교될 만큼 아름답고 화려해서 매년 수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몰려든다고 하죠.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지역이 있어 북미 특유의 사슴 종류들과 들소, 곰, 고라니들을 볼 수 있고요. 겨울철을 제외한 계절에는 계곡과 초원 곳곳에 만발한 야생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서북쪽 워싱턴주, 캐나다와의 국경 바로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현대 문명과 관련된 모든 게 배제된 야생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풍경과 더불어 눈에 덮인 깎인 듯한 산봉우리와 깊은 계곡, 원시림이 계속되고요.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지대 90m가 넘는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 중 레드우드, 미국 삼나무들이 살고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도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서부 콜로라도주에는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4,500km에 이르는 세계 유수의 거대한 산맥 중간부에 해당하는데요.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했고요.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4명을 조각한 조각상인 러시모어산 내셔널 메모리얼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러시모어산이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콜로라도 남서부에 있는 초록색 대지를 뜻하는 메사버드 국립공원이 있고요. 끝없이 뻗은 붉은 대평원 위에 치솟은 거대한 암석 기둥과 절벽, 백인들과의 수많은 싸움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역사가 기록된 애리조나주의 모뉴멘트 밸리 나바호 공원, 유타주의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과 아케디아 국립공원, 와이오밍과 몬태나에 걸쳐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뉴멕시코주의 칼스베드 동굴 국립공원도 유명합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The Keeper of the Grail, 성배를 지키는 사람,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4,800만 달러를 들여 4억 7천만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흥행 1위였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 시리즈 3편 연속 세계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했다고 하죠. 인디아나 존스의 음악은 스필버그의 영원한 음악적 동반자인 존 윌리엄스가 작곡했는데요. 경쾌하면서도 모험에 대한 흥분과 설렘을 불러일으키는 메인 테마곡, 또 팝과 클래식을 절묘하게 결합해 대규모의 오케스트라 관현악의 웅장한 사운드로 널리 사랑받고 있죠. 존 윌리엄스는 60여 년간의 활동 기간 중에 조스, 스타워즈, 슈퍼맨, E.T., 나홀로 집에, 주라기 공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등 유명 영화들의 영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2004년 미국 케네디 센터 공연예술 평생 공로상을 받은 바 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The Canyon of the Crescent Moon. 초승달이 뜬 캐년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다, 안 보면 후회하는 영화다, 액션 모험의 전설 같은 영화다,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영화다, 후속작이 전작을 뛰어넘는다, 오늘은 네가 진 것 같다며 자신의 모자를 씌워주며 미소 짓는 도굴꾼 두목이 훗날 모험가로서의 인디아나 존스의 롤모델이었을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영화가 나오지 못할 것 같다. 내 인생 최고의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아버지와 인디아나 존스의 조합은 꿈 같은 환상의 조합이었다. 하지만 내용 구성은 일회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숀 코너리와 포드의 조합으로 보는 재미가 있다. 두 배우 모두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분명히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Keeping Up with the Joneses, 존슨의 따라잡기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디아나 존스도 성배를 잡기 위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엘사처럼 고집을 부리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인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디, 그냥 내버려둬.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디와 하룻밤을 보낸 닥터 엘사. 그런데 그녀가 나치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나치는 인디에게 총을 내려놓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인디에게 이렇게 말하죠. 인디, 그녀 말 믿지 마. 그녀는 나치야. 이번에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치에게 총을 맞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배를 찾으러 목숨을 걸고 인디는 신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관문에서 다른 나치들이 죽자 인디는 들어가며 회개한 자만이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목숨을 건지게 되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치의 추격을 피해 아버지와 여객용 비행선을 타고 오는데 아버지가 인디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도 꽤 재미있는 경험이었어. 노래 듣고 옵니다. The Penitent Man Will Pass. 회개하는 사람만이 통과할 것이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광활한 대자연과 모험, 정의로움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교훈까지 안겨준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The Indiana Jones Trilogy End Credits, 인디아나 존스 3부작 마지막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벌써 2023년 12월도 이제 2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335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 다가오는 새해의 설렘을 나누는 모임으로 들뜬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럴 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홀리데이 블루스인데요. 관련 정보 준비했고요. 여성이 이 나이쯤 되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많습니다. 예방이 상책이라는데요. 함께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무기력하신가요? 오후 이때면 꼭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하시죠? 오후 무기력증 퇴치법 알아봅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도성민 기자 연말 계획 어떠세요?
저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아이들이 또 방학을 하니까요. 같이 좀 따뜻한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려고요. 자동차 여행을 좀 하게 됐네요.
멀리 가시나요?
한 17시간 정도 운전? 장영희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 가고요. 그냥 송년 모임 여러 개 잡혀 있는데. 근데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좀 조용히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지만 또 선택적으로 저처럼 고독을 즐기는 것보다 홀리데이 블루스, 명절 우울감 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볼 홀리데이 블루스, 반갑지 않은 손님인데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블루, 파란색이란 단어를 사람의 심리 상태를 표현할 때 쓰면요. 이건 고요함, 평온함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런데 슬픔, 냉담함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 홀리데이 블루스는 연말 연시에 명절이 많은 이맘때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네.
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정신적 압박감, 슬픔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유타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오늘 전해드릴 텐데요. 유타대학교 헌츠먼 정신건강연구소의 정신과 전문의 레이첼 위어 박사가 이 홀리데이 블루스를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건강이 좀 약한 분들은 이럴 때 더 감정적으로 좀 불안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위어 박사는 이런 시기에 그 자신의 감정이 더 우울하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지쳤다 이렇게 느낀다거나 또는 평소보다 잠도 더 잘 안 오고 식욕도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서 이런 그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이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담당 의사와 상태를 점검하고요. 치료 계획도 좀 조정할 필요도 있을 테고요.
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뭐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주치의나 정신건강 전문의를 만나서 상태를 확인하고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절성 정서장애, 흔히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일명 SAD, SAD와 싸우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SAD.
예, 이 SAD는 슬픔을 뜻하는 영어 단어지만 계절성 정서장애, 이 Seasonal Affective Disorder의 그 앞글자를 따서 또 SAD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네,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예.
용어로만 보면은 이 Seasonal, 계절성이기 때문에 이 Holiday Blues, 명절 우울증보다 좀 더 광범위할 것 같아요.
유타대 보건대 자료를 좀 더 보실까요?
네.
계절성 정서장애는요, 미국에 살고 있는 약 천만 명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18살에서 30살 사이에 시작되고요.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4배 정도가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네.
노인 환자도요. 이 장애 위험이 아주 큽니다.
네. 그런데 계절성 정서장애, SAD하고 홀리데이 블루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추운 겨울 날씨로 유명한 미국 북동부 메인주의 지역 매체 WMTW ABC 방송에 따르면요. 이 SAD, SAD는 반복되는 계절성 우울증이 하나로 1년 중에 약 넉 달에서 다섯 달 정도 계속되는데요. 겨울과 여름철, 이렇게 겨울 SAD, 여름 SAD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겨울 계절성 정서장애를 윈터 블루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이 홀리데이 블루스하고 다른 점은요. 계절성 정서장애는 말 그대로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그 일광 시간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요. 이 12월은 계절성 정서장애하고 홀리데이 블루스가 겹치는 기간이네요.
맞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예. 헌지크 박사는요, 특히 계절성 정서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우울증 증상이 매우 심해지기 전까지는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이런 장애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하면은 한두 달 전부터 예방책도 좀 짜고 행동에 옮기라고 조언을 합니다.
네.
과거에 약물이 좀 도움이 됐다면은 다시 그 약을 좀 드시고요. 치료사와 다시 상담해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네. 일단 계절이 바뀔 때와 명절 연휴 기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는데요.
네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앞서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죠.
네. 첫 번째 방법은요. 일정 따름입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혹은 뭐 내 상담자처럼 내 감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기록입니다.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기록으로 남기고요. 자신이 그 최고의 기분을 느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주목을 해보는 겁니다. 일기를 쓰거나 메모지에 낙서하는 그런 간단한 기록이 내 감정이 매우 좋을 때 내 모습을 파악하고 또 반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좀 관찰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우울할 때 포도주 한 잔 어떨까요? 술을 조금 마시면 또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술을 마시면 사실 좋은 수면에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술을 끊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 마셔야 한다면은 한 번에 한두 잔은 넘기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군요.
네.
그 밖에도 식사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일광욕, 자원봉사, 소셜미디어 제한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 어떤 건강한 경계를 좀 정해서요. 내가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그 경계를 정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멋지고 마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명 afternoon slump라고 부르는 오후 무기력증. 참 이거는 계절을 가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왜 생기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예, 충곤증이 뭐 봄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성 전문 매체 위민스 월드가 오후 무기력증에 관한 극복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네.
자, 이 매체에 따르면 사람의 몸은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 중 이 시간에 활동 속도를 늦추도록 설계가 돼 있다. 다고 합니다.
네.
점심을 먹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스탠퍼드 대학 정신의학 전문의 제이미 자이처 박사의 설명을 인용했습니다.
네, 신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면 피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피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오후에 일시적으로 활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오후 슬럼프는요. 다시 힘이 생길 때까지 그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가벼운 그런 슬럼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너 유독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질의 수면이 부족했을 때 잠을 잘 못 잤을 때 몸의 수분이 부족할 때 과식했을 때 이런 오후 무기력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극복할 방법 간단히 알아보죠.
예. 영양과 건강 저널에 실린 다섯 건의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매일 비타민 D3, 즉 흡수율이 가장 높은 형태의 비타민 D를 600IU 정도를 섭취하면 됩니다. 이 비타민은 수면을 관리하는 뇌 영역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입니다.
네. 미국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이 비타민 D가 부족할 만큼 이 비타민 D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하던데요.
네.
해가 더 빨리 지는 겨울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예. 자, 코네티컷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은 그 사람의 몸의 체액이 그 약간만 부족해도 피로가 많이 생깁니다. 오후 피로 극복을 위해서 짭짤한 간식이 당기면 물, 우유, 뭐 아니면 무알콜 음료를 더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정신이 몽롱해지고 좀 소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탈수증이 나타나는 징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뉴햄프셔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요. 추운 날씨에 탈수증에 걸릴 위험이 실제로 더 높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이 오후 무기력증의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주의력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데요. 그 밖에도 그 닭고기를 넣은 샐러드 같은 그 탄수화물이 좀 적은 점심 식사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골다공증입니다.
네, 위민스월드에 따르면요,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에 이르는 그런 질병입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 느낄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을 흔히 소리 없는 질병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네.
자, 뼈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분해되고 교체되는 그런 살아있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의 몸은요, 뼈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칼슘과 그 인산염이라는 미네랄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미네랄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골량이 감소하거나 뼈 조직에 있는 골 미네랄도 양이 줄어듭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25살에서 30살 사이에 이 골 질량이 최대에 도달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골량이 생성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손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골다공증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견된다고요?
맞습니다. 이미체가 미국 보건후생부 여성건강국 자료를 인용한 내용을 보면요. 여성이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미국인 1천만 명 중에 80%가 여성입니다.
아이고.
내분비 학회에 따르면요. 골다공증의 가장 흔한 유발 요인은 폐경입니다. 실제로 폐경 후 여성의 50%가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네.
자, 템플대학병원의 마리사 블럼 박사에 따르면 폐경은 그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로 일어나는 건데요. 이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성 신체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네.
하지만 폐경 후에는 이 파골 세포라고 불리는 뼈를 씹는 세포가 더 활발해집니다. 좀 뼈를 씹는다 그러니까 섬뜩하시죠? 동시에 조골세포라고 하는 그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는 덜 활동적이기 때문에 폐경 전처럼 뼈 형성이 재빠르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골다공증은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생기는데요. 비타민 D는 칼슘의 섭취 증가, 보존작용을 하고 뼈 분해를 막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자, 운동 부족, 과다한 음주, 우울증도 골다공증의 한 원인이고요. 또 유전적인 원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까 소리 없는 질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진단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미리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여성은 65살부터 전문의한테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집에서도 간단하게 측정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내가 서 있는 지점을 먼저 표시한 다음에 가능한 만큼 아주 큰 걸음으로 두 걸음 앞서서 나가봅니다. 그리고 두 표시 사이의 거리를 그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을 하고요. 이 숫자를 나의 키로 나누면 됩니다. 그 결과값이 1.24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자, 예방법도 물어보셨죠? 코네티컷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
매일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골라서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는 멋지고 맛지고 연말연시 찾아오는 명절 우울증, 계절성 정서장애, 또 오후 슬럼프, 끝으로 골다공증까지 꽉 채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의 노래로 희망과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는 북한이 고향인 여성들이 모인 탈북 여성 합창단 물망초 합창단이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정기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자, 오늘은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물망초 합창단의 정기음악회 연습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 사무국의 한 연습실에서 영화 국가대표 주제곡인 버터플라이가 울려 퍼집니다. 탈북 여성 35명으로 구성된 이 물망초 합창단이 막바지 정기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음악회 취지, 사단법인 물망초 조경희 사무국장에게 들어봅니다.
저희 음악회는 매년 연말에 저희가 12월 초에 물망초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를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저희가 9회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하게 코로나나 이런 때 좀 힘들었던 부분을 이제는 조금 앞으로 내다보면서 이제 희망을 노래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이번이 올해가 정전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정전 70주년에 그 6.25 때 희생당하셨던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감사해야 되는 또 참전국 용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들려드리는 곡들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으신 버터플라이 오프닝 곡을 시작으로 10여 곡의 노래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번 음악회에는 광림교회 남성 중창단이 이 특별 게스트로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비목이라는 노래, 물론 다 아시는 노래지만 이 노래는 특별하게 저희가 편곡이 된 곡으로 해서 불러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좀 색다르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음악회를 할 때 저희 물망초 합창단하고 또 항상 그 특별 게스트를 모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남성 합창단하고 한 이유는 정전 70주년 관련돼서 저희가 불러드릴 곡목들이 조금 더 남성과 여성이 합쳐서 웅장하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희 취지가 있어서 이번에 남성 그 합창단으로 강림교회 남성 성가단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조경희 사무국장은 이 물망초 합창단의 시작과 함께했기 때문에 또 이들의 성장이 더욱 뭉클하게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여기 물망초에 왔을 때 거의 합창단이랑 비슷한 시기에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15년 1월에 들어왔었고 합창단은 2015년 3월에 만들어졌는데 물망초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나름 제가 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을 테고 와서 봤을 때는 그 이미지보다도 더 강하신 분들이셨어요. 말투라든지 모습이. 근데 그 모습이 이 노래 교실로 인해서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뭔가 같이 화합하는 그런 느낌을 순간순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 이분들의 변화하는 모습? 그런 것들 보고 뭉클하고 제일 감동스럽고 뭉클한 거는 이분들이 공연장에 섰을 때 큰 무대에 섰을 때 굉장히 떨리고 약간 주눅들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 본인들의 어떤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시는 모든 공연의 모습과 대기하는 모습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정기음악회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올해 뭐 희망도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인권선언이 올해가 75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서울 사무국에 있는 제임스 희난 소장님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메시지를 같이 전달할 예정인데 그 인권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번에는 좀 더 좀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를 그 모신 분들과 또 참석하지 못하지만 저희 매체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망초 합창단의 단원들도 북한 인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합창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입단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는 탈북민 김다정 씨는 친한 언니의 소개로 이 합창단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에 입단해서 지금 한 1년 3개월 됐네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단원분들이 신입 단원들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사랑 같은 거, 그게 너무 이제 좋더라고요. 이제 오면 이렇게 가사 같은 것도 잘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팀별로 팀워크 참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프라노 파트인데, 저희 파트 선배님들이 어쨌거나 좀 잘 챙겨주시는 거 있잖아요. 오면 수고했다고 너무 잘 왔다고 막 이러면 처음에 같이 함께 하자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1년이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는데요. 김다정 씨는 자신들이 전하는 노래가 관중들에게도 위로가 됐고 또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제 이게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이제 이 시간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정말 그 속에서의 어떤 행복감을 찾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음악에서 뭐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라는 게 음악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또 소통할 수 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랑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합창으로 음악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음악으로 그 마음을 치유하고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관중들도 이 음악을 통해서 이탈주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 한민족으로서 앞으로 이제 통일 미래를 바라볼 때에 아마도 그 음악을 보시면서 우리가 저분들에게 좀 더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가야 되겠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소프라노 파트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한성현 씨는 이 물망초 합창단의 첫 시작부터 함께한 창단 단원인데요. 집이 멀어도 오는 길이 그렇게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저는 집은 경기도 하성에 있어요.
모르도 그렇게 재미있으니까 8년 동안 하루도 길속 없이 다닌 거예요. 2시간 남아 걸려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오다 나니까. 노래의 힘이지, 음악의 힘. 너무 재미있어요. 우선 와서 노래를 배우면서 저도 사실은 북한에 딸을 두고 와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항상 그 딸 생각에 저도 혼자 왔어요. 대한민국으로. 그러면 이 물망초가 노래교실로 가서 됐어요. 합창단이 아니고. 그래서 노래로 좀 어떻게 치유를 받자 이런 생각으로 지원했는데 이게 발전해서 합창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성현 씨는 이제는 한 가족 같은 단원들을 만나는 것이 일주일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노래를 하면서 제가 많이 좁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로 나오는 날 자꾸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나오면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또 물망자 선생님들 정말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그저 이날이 오기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처음에는 다 같은 북한에서 왔지만 다 생소한 얼굴이었어요.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이제는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다 친구가 한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친구들이 지금에 와서는 노래도 노래지만 그 친구들을 보는 그게 좀 좋은 거예요.
더불어 한성현 씨는 정기음악회를 앞두고 이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도 전했습니다.
많은 관중들 앞에서 또 축하를 받고 그러자면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래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모두 모든 힘을 쏟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에 전열적으로 참가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목표라는 거는 저는 그저 여기 물망초 합창단에 와서 이 노래로 힐링 받다 보니까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 이 건강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물망초 합창단을 그냥 열심히 다니고 싶고 또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 길게는 노래를 진짜 잘해서 앞으로 통일이 되는 날 북한에 가서 노래를 모럼보국장 같은 큰 무대에 가서 물망초 합창단이 이 노래를 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또 이 밖에 물망초 합창단을 위해 노력하는 한 탈북 여성이 있는데요. 창단된 이후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선 씨입니다. 이 최정선 씨는 총무로서 단원들을 한 명 한 명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 총무다 보니까 단원들이 하나같이 다 더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의 한 마음으로 되게 하자니까 조금 힘을 좀 써야 돼요.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파악 못하고는 관찰하지 않고서는 지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가 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또 나는 같은 탈북자로서 그 마음을 아니까 모든 걸 더듬어줘야 되니까 조금 힘을 가해야 돼요.
하지만 그만큼 이 물망초 합창단이 하나가 되고 또 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펼쳤을 때 그 기쁨은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는 12월 5일에 펼쳐질 정기음악회를 앞두고 최정선 씨는 단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합창단 단원 여러분, 우리 정기연주회를 모두가 한 몸같이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갑시다. 앞으로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